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1월 26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사퇴 이후 여기저기서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몇 퍼센트가 갔느니, 박근혜 후보에게 몇 퍼센트가 갔느니, 또 몇 퍼센트가 부동층화됐느니 하는 소리들인데요. 어떨까요? 이들의 셈법대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고 재편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이후 행보를 두고 이런저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잠시 후 전방위 토크에서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털기 전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6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봐주기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합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주 초에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의 7년 구형 의견을 보고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상대 총장이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한 총장의 발언에 최교일 지검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검찰 위아래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오늘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어제 등록한 데 이어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그리고 노동계의 김소연, 김순자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또 다른 한 축인 이 심상정 진보정의당 예비 후보는 후보 등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사는 바로 이 심상정 후보의 진퇴 여부입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였다가 박근혜 쪽으로 전향한 척하자 이런 내용의 여론조작용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머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 줄여서 일베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일베 저장소 게시판에 지난 24일 새벽 3시경에 개념인이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이 시점 우리들이 취할 코스프레는 두 가지로 나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이 누리꾼은 첫 번째 할 일은 안철수 지지자에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찍는 쪽으로 전향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대다수 일베 누리꾼들이 취하는 게 좋을 코스프레이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선동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글쓴이는 두 번째 할 일로 박근혜 지지로 전향한다는 취지의 글에 댓글을 다는 요령까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게시글에는 해당 글에 새누리당 알바 XX 이간질 하려고 고생이네 쯔쯔라고 댓글을 달면 실제 안철수 지지자들이 민주당 및 문재인을 싫어하게 된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마저 이상한 판인데 이런 일까지 겹치면 여론이 왜곡되고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행복의 리더십. 나를 춤추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리더. 이 시대의 리더를 찾아 떠나는 리더십 세계일주.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리더의 조건을 말해주는 책, 행복의 리더십. 미래의 리더와 함께하는 출판사 RH코리아.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 와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적으세요. 여럿이 함께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의 막중한 책임, 정권 교체의 역사적 책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저희가 더 큰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또 안 후보님과 안 후보님 쪽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가는 저희가 저희 혼자의 구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함께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안철수 사태 이후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방위 토크를 꾸며주시는 두 분이죠. 고진화 전 의원 그리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전방위 토크 끝나면서 다음 주 전방위 토크 시간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사태를 바라보는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고진화 전 의원님.
네, 저는 뭐 한국 민주주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맨 처음에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우회곡절이 있었지만 그 정치혁신 요구를 전면에 걸어가지고 그것을 민주당에게 요구했잖아요.
네.
그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우회곡절 끝에 지도부 총사퇴라고 하는 걸로 받았어요. 또다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제 양보라고 하는 방식에
네.
안철수식 단일화를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민주당이 거기에 또 선대위 총사퇴하겠다.
네.
우리는 이제 국민연대로 넓게 모이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뭐 작은 가지들을 보면 우여곡절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중권 교수님.
아, 저야 뭐 미안하죠.
아니 뭐 문재인 후보십니까? 왜
아니
미안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뭐 일단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막판에 일단 제가 이제 안캠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좀 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오.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몸도 별로 안 좋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음식을 먹어도 취하고 막 토하고 밑으로 또 그 설사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예.
한편으로 미안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안타깝죠.
예.
이런 사태 자체가 두 후보가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같이 선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남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게임을 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지표가 사실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랬을 때 나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분을 찾아가지고 나는 이만큼 양보했는데 저쪽에서 양보를 안 했다. 하지만 난 그 게임 받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면서 지지자들 규합을 해서 한번 진검승부를 벌여봤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왜 안 받았을까. 제가 사실 그... 칵테일 방안을 제가 제시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선.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그 어떤 거냐면은 가상 대결은 아무래도 안철수 씨가 이기고 그다음에 적합도 쪽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이기잖아요. 결국 지지도 갖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반반이거든요. 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었는데
네.
왜 이걸 안 받았을까?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남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철수 캠프하고 또 안철수 캠프 우리가 보는 안철수 캠프하고 안철수 캠프의 내부 생각이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사람 나밖에 없다. 문재인 카드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주당마저도 사실은 개혁 대상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룰에 따른 경쟁 같은 건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양보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 외에 양보 아니면 내가 사퇴하겠다. 쉽게 말하면 모 아니면 도의 전략이었던 거고 사실 협상 과정을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 룰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갔던 것들도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안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갖고 있는 생각들 사이에 약간의 괴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당사자하고 제3자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의 절실함은 다를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예.
그래요. 자, 뭐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과거 지사가 됐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인데 자, 이제 앞으로 대선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대선 지형이 그 이 지지도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그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철수 이제 전 후보죠. 전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 요거에 한번 좀 초점 맞춰서 한번 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이 그 대선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모든 언론이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여론조사로 대고 있는데 종합정리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한 50 내지 55%는 문재인 후보로 옮겨갔고 20% 정도는 박근혜 후보로 돌아섰고 20% 정도는 부동층화 됐다. 이게 이제 그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어떤 평균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좀 제가 두 후보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도 제가 이제 한 아침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 한 그 20%가 박근혜 후보로 돌아섰다면 박근혜 후보는 한 5% 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올라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50% 안팎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박스권에서 전혀 탈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 단일화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단일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양보에 의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97년이나 2002년하고 다른 양식으로 이제 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2년 단일화하고 이제 지지도 이 단일화의 이 컨벤션 효과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초기에 단일화 하자마자 지지도가 치솟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번에는
천천히
예, 일정 정도 완곡하게 가다가 이제 변곡점을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그 치솟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네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예,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양식이 좀 기존에 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약속한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을 하면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또 나타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안철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뭐 그건데 대개 이제 50, 20, 30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전히 그 무당파 쪽에 지지를 했던 부분이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그 대략 예상하기는 박근혜 후보 쪽으로 이제 상당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 지금 말한 것처럼 대개 45에서 48% 정도가 이제 박근혜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지표를 딱 보면은 대개 40대 초반에 나오거나 최고 많이 나온 게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안철수 후보 있을 때 다자 대결고도 지지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고정돼 있죠. 다시 픽스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보자면 여전히 안철수 지지표는 문재인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지금 머물고 있거나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진 교수께 마이크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참고로 저도 좀 그게 궁금해서 이 방송 녹음 들어가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유의미한 현상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언론 보도를 이렇게 세심히 살펴보니까 상당수 언론은 안철수 지지자 여론조사에서 잡힌 안철수 지지자가 몇 명인지 전체 응답자의 몇 퍼센트인지를 아예 밝히지를 않았는데 이 밝힌 언론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게 어느 언론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조간에 한 언론사도 이제 똑같은 추이로 얘기를 해서 한 20% 정도는 박근혜 후보한테 넘어갔고 20몇 퍼센트는 부동층화 됐다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응답자가 1,000명이거든요. 응답자가 1,000명인데 이 1,000명 가운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41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지지율이 41.3%라고 전제해놓고 조사가 됐어요.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다자 대결 구도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보통 한 20% 그 중후반대 아니었습니까? 이것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한 조간도 보면은 마찬가지 조사 방식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2.4%라고 전제해놓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도 이전 다자 대결 때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아 나는 그 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허술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사태를 보면서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던 결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다가 사태를 보면서 잠깐 이제 그 지지로 돌아섰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지 새누리당에서 유입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변형된 역선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20%가 박근혜 후보로 갔고 뭐 20%가 부동청화됐다라고 하는 지금 그 여론조사의 추이도 사실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아니냐. 상당한 여기는 착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선 판도를 지금 점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훈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선 판도가 그 전통적인 여야 대립구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중도층이란 말이죠. 안철수 씨한테 돌아서 있었던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안철수 씨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후보한테 덜어간 표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단일화가 어쨌든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중도층에서 건너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성급하게 말할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일단 충격이 가셔야 돼요.
아 그렇죠.
충격이 가시고 저도 지금 충격을 받고 있고 그 분노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사실 또 다자 뭐지 그 박근혜와 양자구도에서 일정하게 안철수 후보가 뭐랄까 우세를 보내 보아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이 더 높다라는 것이 사실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격을 좀 가져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저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지 이게 이제 제대로 그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관망층으로 돌아섰지 않았는가 이렇게 관망으로 돌아서고 뭐 보니까 뭐 제가 여론조사를 3개 정도로 봤는데 되게 그 박근혜 후보보다 2% 높게 나오는 것들을 두 개를 봤고
네, 그다음에 MBC 조사하고 예,
또 4%인가 낮게 나온 것도 좀 봤거든요. 예. 그런데 뭐 신뢰성이 높은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반 구도로 돼 있고 예. 중요한 건 지금 그 중도층이죠. 관망층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캠프의 움직임에 굉장히 크게 좌우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는 좀 낙관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네. 지금 이 그 진 교수가 중도층을 얘기를 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한 게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주말 내내 TV에서 보니까 바로 이거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하여간 뭐 술을 셀 수 없이 토론을 하던데 네. 할 때마다 이제 나왔던 얘기가 중도 부당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중도 부당파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사실은 그건 일반적인 그러니까 분석인데 문제는 여기서 재미난 게 뭐예요? 중도 부당파 층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면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재미난 현상의 한 가지가 이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정권교체에 대해 동의하느냐 물으면 70%가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이 중도층이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 오히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저도 그래서 사태 이후에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서 중도 부당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계층적 특성이 나타나냐고 그랬더니 계층적 특성은 전혀 잡히질 않는데요.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 계층적 특성은 전혀 잡히질 않고 확실하게 잡히는 건 딱 한 가지 20대와 30대 초반에 있어서 어떤 그 상가 그 다른 후보가 범접하기 힘든 압도적인 지지 이것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성이 이렇게 본다면. 20대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유권자 그룹이 갖고 있는 특성은 반 MB 반 새누리당 성향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반 민주당 성향도 있죠.
바로 그거죠. 반 새누리당 비민주당.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성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층화는 될 수 있지만 새누리당으로 넘어간다. 월경을 한다. 이거는 좀 상정하기가 좀 그렇게 그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설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이제 이 부분에 이게 이제 기본 태도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그 동요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기본적 틀을 그러면 이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를 지지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뭐 한나라로 넘어갔니 뭐 새누리로 다시 가니 안 가니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지금 우리 진 교수님 조금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새누리에는 반대하고 또 정권 교체는 바라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고
아직 여태까지의 과정상에서 자기들한테 아직까지 신뢰를 못 줬다. 또 내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자기들이 그 관절이 바랬는데 이제 거기서 좌절된 것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허탈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아까 얘기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뭐 그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비교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고
그렇죠.
문제는 이제 결국 그 지금 민주당이나 이제 이 국민연대를 꾸리는 주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자신들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혁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에 대해서 또 후보가 안 된 것에 대한 이제 서운한 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어쨌든 다시 그 회복해서 가져오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승부처가 되겠죠.
그래요.
예,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직세에 밀렸다. 그다음에 구태 정치에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팬심들이 있으니까 약간 상황 자체를 약간 허구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부터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일단 3위로 밀려나고 심지어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아주
양자 대결에서도
네. 사실은 뭐죠 문재인 후보한테 밀린 거 결과도 한두 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하향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일화 얘기가 되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현실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기였는데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안캠에서 약간 실수, 전략적 실수들을 좀 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이제 그 일단 민주당한테 이렇게 다 투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거 뭐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그 비난들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라앉고 조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 다음 초쯤 나오는 여론조사를 그렇죠. 주목을 해야지. 네. 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건 너무나 유동적이고 일시적 현상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어떤 휴지기를 갖고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더 주목거리 아니냐.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인에서 그 중재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중재안을 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사실 1대1 아니거든요. 하나는 이쪽 유리하고 저쪽 이렇게. 근데 그걸 지금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랄까.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중재안을 냈고 그걸 거부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맥락이 있다는 판단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세한 판단들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카테고리에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그 뭐 황석영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주를 넣은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것도 사실 제가 사주를 넣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니 물론 이제 이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무슨 서로 전화라도 하든지 뭐 이런 사이겠죠. 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일단 제 3자가 안을 냈으면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은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 지지자들을 저한테 지금 온갖 그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너도 결국은 그 카테고리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캠프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파악한 대로 이분들이 이제 게임 룰에 합의된 룰에 따른 경쟁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은 그 뭐 내가 아니면 아예 사퇴하겠다 이런 도와 모의 게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거거든요. 그 이후의 양상도.
그래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무튼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여대야. 보수 대 진보의 대선 구도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 대선 구도가 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고전화 전 의원님?
지금 뭐 다들 얘기하다시피 미완의 단일화다는 얘기를 쓰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미완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대 진영으로 간 미완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적극화시키고 조직화낼 거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단일화는 누구나 다 예상했다시피 맨 처음에 가치와 정책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세력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정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1단계 단일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든가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세력 통합 단계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그 세력 통합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동 정부의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중간에서 방관하거나 이런 층들이 다시 이제 이 민주 진영으로 올 수 있다는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싸움은 좀 다르다. 이건 이제 보수 연합 대 소위 이제 국민연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전선이 이제 되는 거죠.
지난번 보수 연합 대 국민연대다. 네,
지난번 네. 총선 같은 경우는 보수 대 진보로 가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이제 연대가 형성됐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그 어떤 저 진보 연합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뭐 좀 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제 보니까 그 민주, 미래, 합리적 보수를 포용하는 국민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 이해창 후보를 영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좌파 정권 심판하겠다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좀 굉장히 큰 실수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수 연합을 강조하면서 상대를 이제 총선 때 보였던 그런 어떤 진보적 이제 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보수 연합 대 국민 연대인데 이제 이 문 후보가 이제 지금 현재 팽팽한 국면을 이제 승리하는 국면으로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폭넓게 그다음에 지금 그 일시적으로 이제 주춤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게 캠프로 결합시키고 세력과 세력을 통합시켜 낸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에 이 과제를 얼만큼 잘 수행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는 저는 이 민주진영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 이제 그런 게 향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층 쟁탈전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여져요.
그 참고로 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두고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로 아예 성격 규정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간에서 이야기되는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로 가서 나쁠 게 없다 새누리당은. 그런데 이런 어떤 프레임 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정 교수님?
글쎄요. 차라리 그냥 노무현 대 이명박으로 가죠. 박정희는 왜 나와? 나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역으로 네. 그걸 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 차라리 노무현 대 이명박으로 가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 딱 보니까 뭐죠. 1위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2위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좀 뭐 순위에 없잖아요. 저 바닥이거든요.
아, 저 말씀이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가. 이명박 대 노무현 프레임이 돼버리면 정권 심판론이 자동스럽게 이제 불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가죠. 왜 박정희는 언제적 그렇죠. 박정희입니까? 몇십 년 전인데.
그러면 이명박 대 노무현 구도로 가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떨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지금 정권 심판해야죠. 지금 자기들 어차피 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박정희는 왜 끌고 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박정희 향수가 또 그 얼마나 많은 층에 어필하겠냐라는 거죠.
새누리당 네. 입장에서 노무현을 침으로써 그 충성도가 약한 그 이 범진보 진영 내에서 충성도가 약한 표를 네. 이탈을 시켜서 최소한 박근혜 지지로는 뭐 안 간다 하더라도 기권으로 유도해 들어가는 전략.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게 네. 이 점은 일정하게 먹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미래와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맨 처음에 구호를 쭉 들고 나왔는데. 그것으로 해서 최대한 표를 얻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네 세력들을 이제 공고히 하는 네. 전략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전략적으로 큰 실수였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소위 단일화 국면에 대한 전략을 못 세웠어요. 결과적으로 단일화 전략을 보수 연합으로 이제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력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단일화 부분에서 사실은 그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 자기들이 문 후보를 때리고 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 하나의 그 제스처가 사실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그 전략적 큰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굉장히 혼란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뭐 지난번 토사종평 얘기도 나오고 벌써 그 어떤 그다음에 자기네 정책적 기조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틀을.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아쉬워지는 때가 오는 건가요?
아쉽죠. 아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략 수정을 했는데 네. 전략 수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중간에 우리가 지금 접근해야 될 다른 층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시적 혼란이 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지층이 그 지금 봐서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중간에 지금 부유하고 있는 층이. 그 부분은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 일시적 그 혼란들이 아마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상대 진영하고 똑같이 혼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만
네.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예. 그러니까 참고로 어제 이제 보면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실패한 노무현 그 정권의 후계자라고 성격 규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제 박근혜 후보가 기자회견하면서 국민 행복 시대와 함께 또 다시 국민 대통합을 또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국민 대통합과 그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후계자라고는 어떤 그 공격. 그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건 뻔하죠. 그 중도층 잡겠다. 지금 관망처로 돌아섰으니까 예. 이제 그 중도층 잡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고정관념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유리할까? 이것도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그 전제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안철수 전 후보 이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깔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이거부터가 풀려야 됩니다. 진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본인이 지금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와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역 여기저기 이제 포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그 말을 했죠. 그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네. 그 말은 사실은 그 정치 계속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정치가 어떤 양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셔닝으로 할 것인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가장
오늘 무척 조심스러워하십니다.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지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 지난 그 단일화 되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이거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상당히 많이 다르게 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은 정치를 하기로 했으면은 후보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그나마 당선까지 안 돼버리면은 저희가 단일화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네. 자산으로 예.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상당히 또 협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방향으로 정치와 결합을 하고 아까도 말한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인적 결합이라든지 가치와 정책 연합, 근데 국민연대를 통한 뭐 또 다시 뭐 나중에 그게 신당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근데 또 다른 하나는 그거죠. 이분이 애초에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정치 쇄신 이게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정치 쇄신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뭐 새누리당의 잡으나 민주당의 잡으나 사실 그 옛날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민주당이 차라리 이번에 확실히 망해서 판이 어차피 그냥 요동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또 규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당을 만든다라든지 새로운 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그때 친노가 아닌 비노계 의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선거용이었는가? 뭐 뭔가 좀 뭐랄까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둘 다 열려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네. 자 고준하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 쇄신 요구는 이제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니까 끊임없이 들고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번에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분들의 마음을 잡는 데 일단 좀 주력한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 본인이 새 시대 새 정치의 어떤 역사적 소명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이제 국민에게 이제 메시지를 던질 때가 올 거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자기 선거 캠프에 도왔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큰 고마움을 표현하고 했던 부분에서 넘어서서 예. 정말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비전과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어떤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정치를 하겠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고 정치 쇄신이라고 하는 또 이제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으니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문제는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이제 여태까지의 과정을 평가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단일화 과정 쭉 오면서 그다음에 기존 정치의 벽도 높다는 것도 인식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쇄신을 요구하되 기존 정치 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고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자기 지지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번 선거 때 최대한 어떤 정권교체 복무를 하고 그 힘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자기 지분과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정권교체가 예. 되면 예.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저는 이제 신당 창당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민주당과의 어떤 통합신당을 통합신당의 길로 이제 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지금 그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은 사태 선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드리면 제가 부족한 탓에 국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활짝 꽃피우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나지만 제게 주어진 시대의 역사와 소명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온몸을 던져 계속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태 선언문에. 네. 이건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계속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전에 뭐 한번 20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다리를 불살라버렸다고 했으니까 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떤 그 포지션에서 정치를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천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과연 문재인 후보의 대선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도운다면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까지 진 교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질 경우에는 그 야권에 상당한 균열이 오면서 그것들을 다시 흡수해 들어갈 수 있는 그림도 하나의 그림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그건 뭐 사실은 그 현실적인 현실적인 네. 전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네, 네. 그거는 우리가 보는 현실감하고 그분이 또 그쪽 캠프에 생각하는 현실감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분이 그쪽 캠프에서 확보한 그 의원은 지금 한 명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무슨 판을 흔든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뭐냐면 결국은 지금 현실적인 것은 자기가 일단 단일화를 했으면 그것이 결국 정치적인 성과로 나와야 되고 그것이 자기 성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걸 자기 정치적 뭐죠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다음 길을 갖다가 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보세요. 그 선언문 지금 읽어보신 거 딱 보면은 마이웨이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상김 정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상김 정치가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지역에 기반해서 그 정치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는 구도였는데 지금 그 구도로 만약에 정치 계획을 짠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상당한 자충수가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를 안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야권 안에서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토 세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도와줬느냐? 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뚜렷한 비토 세력이 형성이 되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악기에 그것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몰락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안철수의 동반 몰락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그러니까 안 도와준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화가 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면 거의 마이웨이고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지만 제 뜻을 문재인 후보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제가 했던 계획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또 지지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의 양보는 저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일화를 시도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기가 여태까지 새정치를 쭉 주장했던 연장선상에서 보면 굉장히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요.
아니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직을 없죠. 양보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 그 안철수의 소위 진심 캠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눔과 공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대의 가치와 이제 어떤 자기 또 정치 철학 아니었어요 안철수 후보의 그런 면에서 저는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역할을 할 거다. 정권교체라고 하는 이제 큰 부분들의 그 그것을 가치로 또 생각을 해왔고 거기에 이제 새정치라고 하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최대한 그 들어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 생각은 그 자기 지지자들 뿐 아니라 이제는 이제 메시지가 아까는 제가 자기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지지자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 과정에 들어왔으면 이제 지난번에 가치와 정책 연합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뚜렷한 상이나 이런 걸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분명히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할 얘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 새로운 정부는 기존 정부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이며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고 뭐 약속한 거에도 새정치 공동선언에도 이미 많이 들어있지만 네. 아주 뚜렷하게 또 좀 비어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정 운영의 어떤 지표랄까 뭐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자기 그런 철학과 가치를 담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얘기해 주리라고 보고 그것이 안철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새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에 어떤 가장 그 좋은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지금 민주통합당 안에서는 이제 중앙선대위원장들이 다 이제 그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를 중앙선대위에 이제 모셔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그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현실 가능한 그러니까 그림이냐, 그다음에 바람직한 그림이냐 이걸 좀 그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 교수님.
아, 그건 안철수 후보의 의지에 달렸다고 봐요.
네.
근데 본인이 아직 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데 예. 가가지고 뭐 먼저 판 깔아놓은 다음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직은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맞는다면 크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그것이 안철수 전 후보가 이후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1의 슬로건은 당연히 새정치가 될 텐데 새정치라고 하는 자신의 제1의 슬로건에 입각해서 볼 때 중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민주통합당하고 한몸뚱이가 됐다. 라고 하는 걸 비춰질 수가
근데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백의 종군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백의 종군이란 말은 어떤 직책도 맞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대위장을 맡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 정말 하겠다, 내가 도와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뭐 큰 문제 없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그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요.
저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소위 선거 그 예비 경선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것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형 네트워크 조직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조직이.
그렇죠.
근데 상당히 단기간에 조직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존 정치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처럼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움직이기가 둔해요.
네. 조직이 워낙 방대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에 대응하는 어떤 쾌속적 형태의 정말 그런 선거 운동 방식도 선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 개방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시적으로 어떤 선거 기간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들을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자기 의선을 전하면서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운동 방식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 독립성을 갖고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대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고정적으로 예전 방식으로 어떤 조직도 조직이 딱 결합해 있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지금 다양성을 갖는 세력들이 창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을 보장해 주고
예.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지금 여태까지 꾸려왔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호흡 맞춰왔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최대한 살려주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어떤 창조적으로 통해서 내중에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동 정부를 구성할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당의 형태도 역시 제가 보기엔 새로운 이제 당이 꾸려져야 할 텐데 그 당도 이러한 양자의 어떤 그 장점들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는
네.
그러한 방식의 어떤 뭔가 신당으로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조직을 국민연대 그러면 예전에 무슨 제야 때 민주화운동 하던 식으로 이렇게 무슨 부정 무슨 부장 맡아가지고
네.
조직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향식으로 피라미드로 갖는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도 아닐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오히려 이쪽 그 안철수 캠프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민주당 안에서 화학적 결합 이런 그 표현을 쓰는데 지금은 그걸 꺼낼 계지도 아니고 길게 봐서도 그게 별로 문재인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고 했을 때 그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룹을 최대한으로 견인해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표와 결합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안철수 그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울 때 이전에 자신의 지지그룹에게 던져야 되는 메시지는 나는 안 죽었다.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돕고 이후에 다시 새 정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른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화학적 결합해가지고 만약에 중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라고 하는 개인이 민주당 에 흡수 용해되는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볼 때 민주통합당에서 너무 중앙선대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너무 섣부르고 좀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예. 예. 아마 그걸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 세력은 작고 그다음에 그 대의는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흡수 통합이 돼버리면서 이른바 그들이 생각하는
네.
구태 정치
네.
속으로 지금 별 색깔 없이 들어가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결국 이제 내일 이제 그 캠프 해단식이라고 하는데 해단식에서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이제 언론도 지금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건 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그 마무리 삼아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한 이후에 지지그룹 안에서의 일정의 어떤 뭐냐면 균열 양상 내지 이제 그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이
네.
어떤 상당한 어떤 훈련이나 조직화 과정의 어떤 경험들 그다음에 뭐 토론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모인 세력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어떤 다양한 세력들의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하루아침에 어떤 굉장히 강고한 조직체로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어떤 의견 차이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소위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서 온 부분이 한 70 정도 되잖아요. 내부에서 보면. 그렇게 본다면 그 이제 그 가치와 비전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가면서 이제 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현실 정치에서 관철시켜내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력 통합의 과정이나 이제 공동정부 구성의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 정해진 역사의 책무고
네.
그다음에 자신들이 약속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지그룹 내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뭐 전혀 그 아무 기반이 없는 그런 건 아니고 가치와 정책에 통합은 이미 이제 이루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니요. 그 문재인 후보 지지 그룹과 안철수 후보 지지 그룹 간에
네, 네. 일정한 그 갈등 사이에 네. 갈등.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갈등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네.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지난번에 세 가지 부분들에 합의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정책적 틀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정치 선언했고 그다음에 그 경제 복지 그다음 외교 안보 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으니까 그 합의 사항들을 이리 1차적인 중거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그 합의 사항의 중거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적인 틀은 어떤 뭐 정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무정형의 조직도 있을 것이고 창조적으로 이렇게 국민연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러면은 그러나 분명한 전망들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 이후에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저 목표를 갖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조직적 결합을 한다. 이 부분하고 정부 구성을 공동적으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네.
이쪽 그 안철수 캠프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합의하는 단계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단일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역대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지지도 역시도 향후에 가면서 이게 저 어느 텀의 모멘텀을 가지고 또 한번 상승하는 그러한 걸 가져올 수 있으려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문재인 후보 지지자하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과연 그렇게 다른가를 좀 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3자 대결에서는 대개 두 분 다 20대 중반이거든. 20%대 예. 중반이고 예. 사실 박근혜 대라고 했을 땐 사실 표차가 거의 없거든요. 3% 정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안철수 아닙니다. 문재인도 안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겠죠. 저쪽에서도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 문재인이 아니면 안철수 안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인터넷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보니까 심지어는 뭐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뭐 이런 식의 황모 씨
예.
이론까지 끌어다가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그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 단일화 협상 과정 속에서 양쪽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서로 같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할 사람들이니까 제발 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상처받는 거는 한 사람이 한 얘긴데도 마치 모처럼 여긴다면 저쪽 지지자가 다 한 얘기처럼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정말로 자제했어요. 피차.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 끝난 다음에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기 예. 때문에 정말 저도 누차 얘기했지만 목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꾹꾹꾹꾹 참고 네네네. 대다수 사람들이 참았거든요.
무슨 심정인지 압니다. 예.
지금 뭐 그런 그 피차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과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감정적 앙금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좌절, 분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수혜자인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참아줘야 됩니다. 그 정도 요건.
그렇죠. 아무튼 빨리 좀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가 자기 룰을 고집해서 그걸로 안철수 후보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반대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죠.
허탈하고 분노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피차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려니까 갑자기 그 한 가지 더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
예.
진보정의당에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12시쯤 이제 지금 시각이 한 12시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제 당 안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진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 제가 뭐 통화를 좀 했고요.
예.
아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딱 그 후보를 사퇴하고 등록하지 않고 사퇴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왜냐하면 정권 교체에 복무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헌신하겠다고.
그게 사실 가장 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진보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 전 치르기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비용도 문제가 있고 작은 네. 정당인데 아마 등록하게 되면 또 등록비가 있을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당내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쪽인 것 같다.
등록을 하지 말자.
등록을 하지 말자 아예. 그다음에 사실 등록한 다음에 등록하게 되면 일주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할 역량이 되느냐. 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슨 각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울 각도 지금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 고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가자 등록한 다음에 돈이 좀 들더라도 왜냐하면 TV 토론 한 번 정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진보 정의당의 그 존재감도 있고 또 하나는 심상정 후보의 그 존재감을 살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정희 씨 TV 토론 나와가지고 또 난리 날 거란 말이죠. 분명히 박근혜 후보가 유교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묻는 소위 NLL 그 뭐랄까 그 프레임 속에 아주 쉽게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견제할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모든 진보가 다 저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 저분들은 소위 진보 중에서 특히 굉장히 좀 이상한 분들이다라고 얘기해 줄 그런 마크맨 같은 것도 마크맨의 역할을 할 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 그냥 뭐 그냥 듣고
아니 그러니까 저 이탈남이 추구하는 모토는 단순 무식이에요.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여쭤보는데 네. 등록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등록 전에 사퇴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물어보세요?
아,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TV 토론까지 나가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고진화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이제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기준. 예, 예. 기준이 뭐냐 하면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겠다.
예, 거기에 헌신하겠다.
헌신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장 나머지는 방법론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하느냐 마느냐는 자기가 그 거기에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행보를 하면 뭐 어느 길이 되든 제가 보기엔 그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슬쩍 넘어가세요. 이렇게 역시 단순 무식.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아, 나도 이렇게 넘어가면 나 손해 본 것 같다.
후보가 네. 그 기준을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자기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원칙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럼 그런 불안할 텐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는
그런데 왜
그런 방역 찾겠죠.
말씀이 자꾸 이제 그 후보 등록 마감 전 사퇴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최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예.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나 그 정당 지지자들은 맡겨야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방위 토크 고전화 전 의원 진중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드디어 대선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뜁니다. 오마이뉴스의 8만 시민 기자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이탈남과 오마이뉴스를 키워가는 기쁨을 누르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당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입니다.
야, 뭐하냐?
어,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어,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com
오늘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과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선이 시작되는 셈이죠. 이 본선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연대일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언급해왔던 국민연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손을 맞잡는 연대 말하는 건데요. 이런 국민연대의 선결 조건은 작은 차이보다 큰 공통점을 부여잡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